부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적인 감각이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본 부모는 자녀에게 미술과 관련된 대학에 진학하여 그의 진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자녀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만족을 위하여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과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경영학과를 선택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따라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전공을 따라 취직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전공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고 부모에 대한 오해가 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자녀는 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공부를 하였고 디자인과 관련된 직종을 얻어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고 오해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자녀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투두 리스트를 주시며 그것을 잘 감당하면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모두 정리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이미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일 겁니다. 넘사벽인 존재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승천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 성경을 보면 하늘들을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지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 일에 성막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가 만약에 하늘들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지성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성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인성과는 구별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가 기록한 한 아티클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20명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며 그분은 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죄로 유혹했던 때가 있지요. 죄가 주는 즐거움을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였던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즐거움도 알고 계시고 죄가 주는 유익도 알고 기쁨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모든 것이 똑같으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수팀파테사이라는 뜻이 단어인데 이것은 공감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중부정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사실 때 경험했던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육체라는 단어는 이 땅의 삶의 특징인 약함을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혈과 육에 속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 존재의 슬픔과 비통함을 다 경험하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비통해하며 슬퍼하며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기억할 때 잊지 않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육체로 계시던 때 이것이 in the days of his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결핍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그 노스로 만들어진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불로 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제사장은 그곳에서 숯을 취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성막 그 휘장 앞에 놓여 있는 작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에 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신 것은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 하늘 성소로 올라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향단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 하늘들을 통과하여 하늘 성소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흠향할 만한 향기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향기가 되십니다. 성경에는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제를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은 그 분노하셨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성경에는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날들이 더뎌지니까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성막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이고 대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의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특별히 여기신다면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할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향하여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곁에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변호하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이 아닙니까? 비록 저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 숭배하기에 바쁜 날들을 살아왔지만 나를 생각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특별히 여기신다면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심지어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호하며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를 살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잘한 것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우리가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더 적은 것을 주는 그런 옹졸한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강점도 심지어 우리의 죄성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 깊이 공감하는 분이시고 동정하는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면서 배신당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씩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으셨고 채찍 끝에 노치 달린 그 쇠가 사람의 살점을 파고드는 그 채찍질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피가 흘러나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옷과 살이 하나가 되어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 옷을 벗기던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혈관이 모여있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렇게 모함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특권과 자신들이 받았던 그 존경과 자신들이 누렸던 것을 예수님께로 다 빼앗길까 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억울한 누명을 씌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다 짊어지고 남모르게 신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탈진을 아십니다. 남모르게 골방에서 잠 못 이루며 깊은 근심에 빠져 시름시름하는 인간적인 정신적인 탈진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밤의 기도는 인간이 경험하던 극치의 정신적인 탈진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는데도, 그렇게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성도 다 껴안으시고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는 쭈삣쭈삣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뻔뻔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의 날들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받을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멋진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이며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얻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절대로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비굴하게 부모 앞에 서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비굴하게 서 있는 자녀를 기뻐할 만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셨던 분이시고 200만 권이 넘는 성경을 중국에 보내시고 300만 권이 넘는 신앙 서적을 중국으로 보낸 분입니다.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평생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81세가 되던 해 신학교에 초빙을 받아 초대되어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디 목사님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에 본인의 두 손을 기대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다운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